우리는 지난 수련회를 통하여서 히브리서를 공부하였습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인하여 그들의 영적인 확신이 약해졌고 고난을 인하여서 옛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유사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서 자신의 행위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물러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이기도록 격려하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이 서신을 기록하였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서신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그와 같은 영적인 메시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영적인 권면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신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의 생각을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어야 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구약의 옛 언약을 성취하시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구약의 옛 언약을 성취하시고 구약의 옛 저 제사를 완성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서신을 받는 히브리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가르침 안에서 자랐고 그들의 생각과 사고 속에 고착되어 있는 유대교의 여러 가르침들은 쉽게 교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든 방식과 정신에 있어서 철저하게 훈련된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만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돌려서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들은 마치 본능적으로 다시금 옛 종교의 어떤 사상과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들에게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들과 같이 이 복음 교실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세속적인 문화를 깊이 받아들인 결과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난 이 우리의 자녀들은 거기에서 자라나게 된다면 자신이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보고 듣고 행하였던 그것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어떤 행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익숙한 것이 되어서 거기에서 떠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 안에 있었던 이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도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유대교의 종교적인 관습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그 믿음을 듣고 배우고 그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자유하였고 옛 제사법이라든가 음식법이라든가 또한 다른 시민법 그런 것들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유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고 우리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좋게 여기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것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삶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그러지는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양심이 반응하여서 그것을 대적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육신적인 삶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스포츠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드라마라든가 그런 것들에 쉽게 빠져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인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라합과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과 무명의 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들이 살았는지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비록 멀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일생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시간적으로 그리스도와 멀리 있었던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의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희미하게 그리스도의 그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확실한 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고 그들의 삶으로써 그들의 믿음의 참되고 진실함을 증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해주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있는 위험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굳게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계속적으로 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교훈에 계속적으로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유행에 마음이 끌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부에 우리의 마음이 끌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들에 우리의 마음이 끌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정욕에 끌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다양한 문화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끌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다른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이 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른 많은 성경의 교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훈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희미해지고 다른 어떤 신앙적인 그런 행위들, 봉사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끌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할 때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항상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음식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 그와 같은 규례와 예법이 그들의 삶에 익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어길 때에는 그들의 양심이 즉시로 더러워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살면서 그들의 관심이 무엇을 먹을 때 이것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 것을 세세하게 관찰하고 살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느 면에서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나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계속적으로 집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예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자꾸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복음의 영광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고 그런 것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가게 되는 결과 거기에서 우리는 죄의식을 느낍니다. 우리의 구원이 불안해집니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쉽게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의 심령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저 한번 듣고 아는 것으로 만족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이 지겹거나 무미건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게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하는 생각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온통 먹고 마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까? 그와 같은 관심에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달려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침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일어나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에 불평 불만하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잠잠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과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삶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쉽게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함께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서 굳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한 번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고 시간마다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자신이 죄악에 이끌릴 때마다 육신적인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때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영적인 연약함과 무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길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서 진리로 역사할 때에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살아가거나 육신의 정욕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자기의 만족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거나 세속적인 삶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거나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어리석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첫 번째로 해주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말한 것처럼 참으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데 여러분, 이 성찬식을 주님께서 왜 명령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이 굳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성찬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말씀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의 여러 가르침에 익숙한 성도들에게 그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끌리는 유대교의 여러 가지 예법과 제사가 실제로는 무익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대속죄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제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그 지성소의 뿔에 바르고 그것을 부어드려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희생된 그 짐승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그 짐승을 가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 짐승을 불에 태워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소멸하는 그와 같은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행한 그 대속죄일에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이 의식은 그들의 죄를 없이 하는데 무익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데 완전한 그와 같은 희생의 제사가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가 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죄로 인하여서 죽었고 오염되었고 더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거룩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그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죄를 속하는 제사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백성들의 죄를 지고 들어가선 그 지성소에서의 그 피뿌림은 백성들의 죄를 간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죄를 다 속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자기의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대속죄일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하고 효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피를 보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는 우리의 마음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주는 복음에는 이것이 너무나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하지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저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믿는다고 고백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2000년 동안 이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속죄하는 제사를 행하여서 믿음에 이르도록 요구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 이 복음은 얼마나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모릅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율법을 통하여 끊임없이 어리석은 우리들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도록 하기 위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교훈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반드시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온 인류가 죽어야 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홀로 그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왜 그 피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지 의롭다함을 받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피가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이루어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게 완전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과 몸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피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새로워지는지를 보십시오. 죄를 이길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갈 때마다 우리들은 천국이 우리의 눈앞에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결코 우리에게서 낯설고 어려운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 자신의 가장 고귀한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친숙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잘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거룩해질 때에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이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의 효력이 그의 영혼과 삶에서 실현되었다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 신앙의 무익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한 것은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문 밖으로 나아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을 위하여 억지로 이 일을 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말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고난과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가 당하신 이 고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고자 하는 이 영적인 열망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군데의 성경 구절을 읽을 것인데 사도 바울의 글에 이와 같은 열망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는 자들은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어서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당한 능력을 자신의 삶에서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고 자신의 삶 전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과 태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추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익숙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익숙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나 친분이나 체면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여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며 우리를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면서도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성도들이 경험하였던 이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수련회를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게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시고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떡과 잔을 받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굳게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